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두달 동안 살펴보았던 신명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한 주간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람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본서신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전에 저술한 책들인 데살로니카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와 비교했을 때 문체나 어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간과 당시 상황 그리고 수신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 후서의 교리적인 배경이 다른 서신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본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서의 수신자는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죽음을 기다리면서 아들이자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 유서와 같이 이 글에는 교회를 향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특징이 한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 대해서 권면과 격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또 죽음을 앞둔 자신의 회고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디모데 후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증거자의 삶에 대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애 마지막에 선 대사도가 동역자요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위로하고 또 그의 믿음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시 복음 앞에 서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과 조롱을 자랑스럽게 여기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후기 바울 서신의 특징인 이신 칭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또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일 뿐입니다. 교회의 안에서 또 밖에서 사람들이 다툼을 하게 되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가끔씩 예배에 방해될 정도의 행동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뛰어가서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뜸 화를 내시면서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누구긴 누구야 죄인이지 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죄인입니다. 돈이 있어도 죄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겨도 죄인입니다. 목회자도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추한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일학교 설교가 된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주일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뭐 유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될 때 정말로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피폐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국내로 해외로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믿는 자, 자기가 믿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세우신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신뢰한 것, 즉 바울이 주님께 의탁한 것, 이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주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의 고백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에 대한 깨우침을 줍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강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은 정말 고독한 인생이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주리고 목말랐으며 위험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누가 봐도 바울의 삶은 비참했고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아름답고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주어진 휴가를 포기하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과연 우리를 보았을 때 정상적으로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종족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세상도 세상의 시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세상의 시선을 부끄러움이나 조롱으로 여기지 않고 이 시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감당해내고 끝까지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주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앞서 12절에서 바울이 주님께 의탁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14절에서 주님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손에 생명의 구원을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4절 하반절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라. 이 말은 순수하게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에는 우리도 껄끄럽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껄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인기가 없습니다. 복음의 달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달콤하게 포장하고 껄끄러운 부분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어도 복음이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타이핑해놓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한다. 복음은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한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고 핍박이 심해지자 두려웠습니다. 이 성도들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복음으로 받는 이 고난,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상황, 자신들이 받는 이 핍박, 이것이 도저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없는 고난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아시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당시 아시아는 에게해 연안 서남쪽에 위치한 그 로마 제국의 한 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성도들이 떠났다라는 사실을 들은 바울에게 정말 이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사실에 서운한 마음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떠난 사람 중에 특히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 더 큰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두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버린 사람과 대조적으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오네시보로입니다. 이름의 뜻은 도움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사람으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봉사한 사람입니다. 16절을 보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 참으로 귀한 동역자였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암투병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항암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없었습니다. 이 머리를 보고 시무룩해하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같은 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모두 삭발하는 그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위로의 말보다 아픔을 함께하는 그 마음,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 어쩌면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우리의 삶이 멈춰버릴지도 모릅니다. 항상 고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복음의 역사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이 믿음의 대가 나에게서 끊어진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 우리가 같이 지고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모든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주님의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또 사도 바울이 생애 끝에 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